함부로 개봉하지 못하게 인장을 찍어 봉했던 두루마리 어린 양이 개봉합니다. 개봉할 때마다 보이는 장면은 재앙이요, 전쟁과 죽음입니다. 다섯 번째 두루마리 개봉에 약간 주춤했다가 여섯 번째 두루마리 개봉에 하늘이 무너지고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일곱 번째 두루마리 개봉은 어떨까요? 오늘 살펴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당시 교인들 계시록을 회람 중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며 여섯 개까지 개봉했어요. 이제 한번더 남았죠? 두루마리 일곱 번째.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휴식 시간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장비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7장 본문입니다.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개봉하기 전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보입니다. 7장 1절.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바람이 못 불게 붙잡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을 가지고 옵니다. 재앙을 보여주는 두루마리인과 다릅니다. 그 천사가 다른 네 천사를 향하여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는 겁니다. 4절에 숫자를 듣는다고 했어요. 도장 찍힌 이마 숫자를 일일이 카운트한다는 뜻이죠. 얼마나 많은 도장을 찍어야 하길래 그렇습니까? 14만 4천이랍니다. 유다, 르우벤에서 요셉, 베냐민까지 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12지파에게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명에게 이마 도장을 찍겠다는 거죠. 새 이스라엘로의 재건 혹은 중건입니다. 즉, 크리스찬이죠. 이마의 도장은 좋은 겁니다. 나쁜 도장이 아니죠. 재앙을 유보하자는 겁니다. 이 도장을 받으면 해를 당하거나 상하지 않을 겁니다. 12,000명 곱하기 12해서 14만 4천을 카운트하는 것, 여기에 보태서 도장까지 찍어서 안전하게 확인까지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천사가 화답하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무시무시하던 무대에서 갑자기 코러스가 터진 거예요.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배우라고 치면 그들이 모두 무대에 나와서 각자 파트별로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관중인 교인들이 같이 부르며 떼창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돌림노래 추임새 타이밍을 가졌다고 했죠? 오늘 주일은 떼창 추임새 타이밍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부른다는 의미일 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분위기가 이래요. 두루마리 4개, 4개의 봉인, 소름 끼치는 가공할 재앙이었죠. 다섯 번째 와서는 잠시 주춤했어요. 오히려 안도까지 할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도의 탄식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죽임 당한 자여, 순교자여, 걱정 마시게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래, 여기 흰 옷을 받아두렴. 그리고 안달하지 말고 기다리시게. 이렇게 잠시 안심시켜 놓고는 여섯 번째 두루마리를 개봉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두루마리, 최악일 뿐만 아니라 짧지도 않고 좀 깁니다. 길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일곱 번째 두루마리 개봉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섯 번째 개봉이 정말 기분 나쁜 장면이었으니까 일곱 번째 두루마리 개봉도 역시 더 나쁜 기분 나쁜 장면이겠거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개봉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휴식시간 막간이라는 겁니다. 막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네. 두루마리 개봉 대신에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찍습니다. 안전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재앙 가운데 구원의 도장 찍는 그 막간 말입니다. 계시록의 설계와 구성이 얼마나 기발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제1막 6장 7장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때 관객인 교인들도 떼창 부르며 혹은 돌림 노래 부르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잦아지며 막간도 다 되었습니다. 이젠 다음 두루마리 일곱 번째 인을 뗄 차례입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의 구조예요. 이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7장 마지막과 8장 1절을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인봉 여섯 번째에서 인봉 일곱 번째 개봉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어린 양께서 드디어 두루마리 일곱 번째 개봉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다리던 장면이죠.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네, 근데 갑자기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30분 정막이 흐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개봉 그 사이 막간에 큰 찬양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요함? 긴장을 고조하는 거죠. 큰 소리로 읽어가는 그 텍스트를 여기 와서 갑자기 낮고 조용하게 읽는 거예요.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1막 7장 무대는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막상 커튼을 올리고 보니 의외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재앙이 아닌 거예요. 클라이맥스를 기대했건만 용두삼이 안티 클라이맥스라는 겁니다.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직 1막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막 7장이 남아있는 이 순간에 천사 나팔 신호탄으로 제2막 심판 사이클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기발한 설계와 구성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이? 아니면 이 계시록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고대 비극 작품 같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었을 것 같습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두루마리 인봉 심판 1막을 천천히 보면은 재앙이 처음에 점점 강하여지다가 간간이 쉬기도 하고 찬양도 터져 나왔어요. 나쁘지 않는 전개입니다. 좋습니다. 안심이죠. 굿 엔딩입니다. 2막, 3막 모두 이런 식의 사이클입니다. 1막, 7 두루마리 인봉 재앙이고 2막, 7 천사의 나팔 재앙이고 3막, 7 대접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도 1, 2, 3, 4 재앙이 있은 다음 휴식 기간이 있어요. 세차 먹는 시간 같아요. 나팔 재앙 5, 6 다음에 또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불 때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 여자와 용사의 큰 싸움 같은 인터미션이 있은 다음에 3막 일곱 대접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의 멸망과 최후 전투가 있은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으로 계시록이 끝납니다. 네,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왜 이런 짜임새입니까? 위기의 수위를 점점 높이다가 위로의 길로 가는 구조예요. Crisis to Catharsis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안일하게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위기의식을 끌어올리는 목적의 책입니다. 로마 통치와 짝하여 너무 편하면 로마 제국의 실체, 그 본질이 생각보다 나쁘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모르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주문이라는 겁니다. 로마 통치에 아무 불편함 없이 살지 말라는 경고이지요. 로마 통치와 대립각을 세워 싸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한편 지금 당신이 로마 통치에 스트레스도 받고 고통을 받는 중이라면 이 책은 당신에게, 그대에게 위로로 읽혀지기 바라는 책입니다. 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위로를 받으시라는 것이죠. 작가가 나선형 용수철 루프 구조의 책을 쓴 목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심리적으로 탁월한 책이죠. 자, 보십시오. 극장에 가는 거예요. 그 극장은 뭐 회당도 좋고 가정집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꽤긴 드라마 계시록 무대를 직접 관람합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입니다. 어느 가정집 은밀하고 어두컴컴한 방, 뭐 다이닝 룸도 좋고 촛불 몇개 켜놓은 방입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람용 글, 계시록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좌 옆에 몬스터가 보이는 무대 설정이에요. 몬스터, 괴물같이 생긴 존재 말입니다. 그 몬스터도 천사도 생물도 장로들도 등장해가지고 어린 양을 노래하니 어때요? 참여했던 교인들, 너도 나도 같이 따라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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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도다. 계시록이라는 연극, 그 나레이터 배역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조용하게 읽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청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낭독입니다. 그런데도 요즘으로 치면 공화당이니 민주당, 국힘당이니 정의당이니 노동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 사악한 정치꾼들에게 무슨 큰 벌을 안 내리나 목 빼고 기다린다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는 겁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인들을 로마 제국으로, 세길교회 교인들을 세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세상은 세길 교인이 참여해야 할 무대라는 것이죠. 그 무대 구석구석에는 괴상한 존재, 괴상한 일이 많습니다. 계시록은 주문합니다. 위기에 이 세상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길 교인들은 오늘 고난을 당하는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읽고 이 위기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기의식이 없다? 로마 세상이 살만하다는 거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에 길들여지고 익숙합니다. 편합니다. 마음대로 로마 제국, 미국, 뭐 세계를 휘젓고 비즈니스 여행 다닐 수 있어요. 크루즈 타고 뭐 다녀도 해적 만들 염려도 없습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는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크리스찬은 로마가 주는 평화에 취하자는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중적입니다. 고통받는 자 위로하는 한 뜻이 있고 편안한 자 불편하게 하는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 제국에 대한 시각이 좀 다릅니다. 위로부터 오는 권세? 로마 황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는 존중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목회서신 이를테면 디모데 전서나 후서, 디도서 같은 편지는 황제를 존중하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생각이 다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연극 무대, 어떤 사회적 배경의 작품일까요? 작가와 무대 연출가는 당시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뭔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당대의 현실이 아니에요. 작가와 관객이 바라는 방향일 뿐입니다. 당시에 원로원급 권력 상층부, 재벌이 망하고 그들이 파송한 식민지 총독과 그 로컬 왕들도 망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길 바랄까요? 네, 어린 양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백마 타고 달려오시는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금으로 짓죠. 휘황찬란합니다. 밤낮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니까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기쁩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을 앙망하는 그룹 누구예요? 초대교회지요. 이러한 꿈과 같은 장면들을 편지글 안에 그려놓았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글쓴이입니다. 지중해 밤모섬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이 글을 써서 초대교회들에게 보내 회람하게 되었죠. 일곱 교회 말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 천사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 익히 아는 교회죠. 바울 혹은 바울 이름을 차용해서 쓴 에베소서 편지 말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설립했단 말입니다. 많은 교회 중 두드러지게 큰 교회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그곳에 몇 년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에베소 성도들아 네 고생을 내가 안다. 그 아픔과 인내를 알지. 저 악행을 일삼는 자를 참을 수 없지. 알아.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채 하는 가짜를 네가 잘 테스트했구나.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지치지 않으며 정말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할 말이 하나 있어. 편지 내용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주로 칭찬하다가 꾸짖는 것도 있습니다. 기억해라. 네가 실수하고 넘어진 케이스 말 말이야. 회개해야 돼. 처음에 네가 잘하던 거 있잖아. 그것을 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없애버릴 거야. 네가 잘한 거 칭찬하마.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한 일 잘했어. 나도 싫어하거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 먹는 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또 가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가짜 사도와 심심찮게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믿음엔 부요하지만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음을 내가 알아. 또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라고 사칭하며 중상 모략하는 자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 친구들은 사탄의 모임에 참여하는 자지. 그러니까 작가는 당시에 가난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가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버가모 도시의 교회에 가십니다. 그곳에서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지적합니다. 황배 숭배 재단이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의 신당이죠. 그곳에서 황배 숭배를 했습니다.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그래 네가 잘했어. 내 이름을 지키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었지. 그때가 나의 증인 안티파스의 순교 때였어. 에베소 버가모 교회만 예를 들었지만 잘 정리해서 보면은 저자 요한이 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를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세벨을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요한 자를 싫어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싫어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자들을 미워한 것이죠. 그런데 일곱 교회 어느 곳에도 이런 우상제물 문제가 불거진 일이 없습니다. 단지 교인들 중에 우상제물 먹는 자 몇몇을 저자는 알고 있다고 할 뿐이에요. 요한은 그것이 이제 우상행위라고 규정했는데요. 이것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질문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일곱 중 어떤 교회가 이세벨 같은 여자 거짓 선지자 리더가 있었는데 우상 제물 먹어도 오케이 하는 교회가 있느냐. 또 대체로 교회들이 가난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아마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향해 이 글을 썼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왜냐? 그 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 통치에 너무 편안하게 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써서 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로마 통치는 위선이야. 반로마 버전의 복음으로 돌이켜야 해. 그런 뜻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고난 중이고 핍박받는 중이라면 이 편지로 위로를 받으면 돼. 니들이 지금 팍스 로마나에 취해서 너무 편하다면 이 편지가 못마땅할 거야. 그래서 양당 간에 옳은 판단을 하시라는 주문의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글을 2000년 전에 남겨두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힘듭니다. 또 연약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비전으로 저희들이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